금욕주의. 금욕주의의 유래.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타락하여 죄 가운데 살지라도 자기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생활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도달할 수 없으면서도 만일 그 표준에 이르게 된다면 이것이 거룩한 생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생활 속에 죄와 정욕이 가득한 사람까지도 이상적인 거룩한 생활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위에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자신이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면 이것이 거룩함이요, 고상함이요, 고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사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상적인 거룩한 생활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이 낮고 교육 수준이 상당히 낮은 사람들까지도 어떤 단계에 이르는 것이 좋고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것이며 기독교에 속한 것이 아님.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이상적인 생활을 이제는 이루어야겠다는 사상을 가집니다. 이런 사람은 전에 자기가 죄 안에 살고 정욕 안에서 자랐으며 육체의 연약함을 이길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 주님을 믿었으므로 이상적인 생활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그런 이상적인 생활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이상이 그리스도인의 이상이 아닌 세상적인 이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이방인의 표준을 가지고 있고 생활 속에 여전히 이방인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상당한 괴로움을 당하게 합니다. 이것은 인간 철학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갓 믿은 형제들은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정욕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벗어나기를 사모함.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생활은 대체 어떤 것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의 묶임을 받는 사람은 본래 각종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비록 무능하면서도 자신의 정욕을 넘어서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물질적인 것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에 속박을 받을수록 그것과 상반되기를 바랍니다. 정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정욕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욕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물질에서 벗어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자연히 일종의 금욕 사상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의 금욕주의는 사람이 준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에게 어떤 이상만 줄 뿐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이상으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금욕 사상을 가질 때 자연히 어떤 목표를 갖게 되고 이것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잊어버릴 변명거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수준과 목표를 정해놓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이 단계에 도달하면 정상에 오르게 된다. 이것이 금욕주의의 유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거의가 다 정욕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도 그들은 마음속으로 정욕에서 구원된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러므로 금욕주의는 주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둔 어떤 표준이자 이상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금욕주의가 없음. 오늘날 사람들은 주님을 믿은 후 부지불식간에 이 금욕주의를 교회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의 금욕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금욕하는 사람을 존경해왔습니다. 이방인들은 정욕을 방종하면서도 정욕을 극복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방인들은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면서도 물질에서 벗어난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들 자신은 도달하지 못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도달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은 후에 마음속으로 존경했던 것처럼 금욕주의를 교회 안으로 가져오고 또한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는 마땅히 금욕주의를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욕은 물질을 경멸하고 정욕을 극복하는 것임. 금욕주의란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금욕주의는 바로 밖에 물질적인 것들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밖에 물질적인 것들이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것이 두려워 물질적인 것들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금욕주의자들은 정욕, 즉 각양정욕이 사람 속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식욕부터 성욕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욕들이 사람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러한 정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정욕들을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금욕주의는 외적으로는 물질을 거절하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자기의 정욕을 극복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정욕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므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금욕주의를 실행하지 않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시중일관 결코 금욕주의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금욕주의를 실행한다면 그는 참으로 얕은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보기로 합시다. 많은 사람들은 음식이나 정욕이나 다른 물질적인 것들에서 자신을 억제하는 이것이 기독교이고 기독교의 이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 안에 금욕주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세상 철학에서 벗어남.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후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기본적인 사실임. 바울은 골로새에 믿는 이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기본 사실로 삼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신약 전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임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갈라디아서 2장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또한 우리의 육체와 육에 속한 모든 것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골고다의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점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삼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가 됩니다. 십자가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실을 자기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미 그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실에 대해 어떤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변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의 뜻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저기 앉아있는 나이든 정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형제님의 성이 정씨입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에 근거하여 나는 말하고자 합니다. 만일 그의 성이 정씨라면 이어서 그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은 이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철학 사상에서 벗어남. 골로새서 2장 20절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무덤 안에서 철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학은 살아있을 때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학이 십자가에서 끝났고 죽어 마땅하며 완전히 끝났음을 보아야 합니다. 정욕과 물질에 관한 것들은 모두 철학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욕이 어떻고 물질이 어떻다는 것을 주의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위하여 물질에서 벗어나야 하고 내 속에 있는 정욕을 억제해야 한다는 사상은 모두 세상의 철학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세상 철학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세상 철학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바울은 그 다음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죽었고 또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위치는 바로 죽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죽지 않았다면 왜 침례를 받았습니까? 사람은 먼저 죽습니까? 아니면 먼저 장사됩니까? 물론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장사됩니다. 만일 장사가 먼저 있고 죽음이 그 다음이라면 이것은 생매장입니다. 오직 죽은 사람만 장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침례는 바로 매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가서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함께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장사는 우리 자신을 묻는 것입니다. 죽음은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죽음 안에 포함하신 것이고 장사는 내 자신이 죽은 사실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를 장사 지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죽은 사람임을 보았기 때문에 가서 자신을 매장하려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고 장사되었다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금욕주의를 실행하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금욕주의자들이 주창하는 바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많은 것들을 맛보지 못하며 먹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며 만지지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 속에 있는 정욕을 두려워하여 많은 것들을 붙잡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며 맛보지 못합니다. 골로새 지방에서는 금욕주의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많은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물질과 정욕을 분리하기 위해 자신의 정욕을 격동하게 하는 것을 붙잡지 말고 만지지 말고 맛보지 말며 듣지 말라는 등의 엄격한 규례들을 정해놓았습니다. 정욕과 물질을 분리함으로 욕심을 극복하려는 것이 당시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질 것이 없다면 욕심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런 규례들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실을 믿었다면 어찌 금지할 것들을 정합니까? 여러분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며 만지지 말라는 규례들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아직 죽지 않은 사람에게나 필요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금욕주의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물질에서 탈피하고 정욕적인 사상을 피함으로 자신을 묶으려 한다면 여러분을 죽지 않은 위치에 두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자신을 십자가 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람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교리를 전하고 있지만 함께 죽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일찍이 1919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에 대한 교리를 들었지만 당시에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나는 1923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교리가 아니라 사실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닌 기점임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종점으로 삼아 추구하는 것은 신비주의자들의 행위이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며 그 안에는 빛이 조금도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빛을 얻어 함께 죽은 진리를 보았다면 다만 찬미일 뿐 그것을 추구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을 볼 때 추구하지 않고 다만 찬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며 세상의 철학과 금욕의 모든 규례들에서 해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관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던 어떤 사람을 무덤 속에 묻었다 합시다. 무덤 앞에서 여러분은 그가 다시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도둑질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말 많은 데서 해방된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죽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심지어 금욕주의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못 박으셨다면 금욕주의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세상 철학에서 해방된 나는 또한 세상의 모든 금욕주의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